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인 수만 명이 오늘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예 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장례식에서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인들은 이날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직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시설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면서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 그린존에 어제 로켓 포탄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보안 당국은 로켓 세 발이 발사됐고 그중 두 발이 그린존에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미 대사관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살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또 다른 로켓이 바그다드 인근 주택에 떨어져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현지 시아파 무장단체인 카타이브 에즈볼라는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정부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델 압둘마우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으로 이라크 내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가 미국인들을 강제로 내쫓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본 적 없는 매우 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특수전 병력에는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지상 전투 병력의 핵심인 제75 레인저 연대 한개 중대가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레인저 중대는 보통 150에서 20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레인저 중대가 중동 어느 지역에 배치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 3,500명을 추가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난 4일 바그다드와 발라드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 근처에 로켓 공격이 가해진 것과 관련해 다친 미군 병력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제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넘어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관계를 이전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이후 이란의 핵개발 재개와 관련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면 핵 합의를 다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영화상 가운데 하나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골든글로브는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올해로 77번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화 원서 파너타임인 할리우드가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3개의 상을 수상했고요. 1917은 드라마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샘 멘데스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디의 르네 제리거가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드라마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플리베그와 석세션은 각각 텔레비전 부문에서 2개의 상을 수상했죠. 더 페어렐의 주연을 맡았던 아쿠아피나 씨는 골든글로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결혼 이야기의 로라 더니 여우 조연상을, 원서 포너타임인 할리우드의 브래드 피트가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미싱 링크가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고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했는데요.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4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도 남부는 새벽부터, 평안남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예상 적설량은 황해도는 3에서 8cm,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도에서 5도,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7도, 함흥 0도에서 5도,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풀스갈든의 노래입니다. 어제 당신은 내게 푸른 하늘에 대해 말해줬는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 보이는 건 노란 레몬나무 한 그루뿐이에요. 레몬트리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one to sit on the lemon tree. I'm stepping around in the desert of joy. Maybe anyhow I'll get another toy and everything will happen. And you wonder,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nother lemon tree. I'm turning my head up and down. I'm 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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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ing around.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 yellow lemon tree. And I wonder, wonder,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 정부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이란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원인을 모르는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는 5일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해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이제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가동이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과 서방 세계가 맺는 국제협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맺은 합의입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 내용을 보면 우선 이란의 모든 핵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고요. 또 이란이 가지고 있는 2만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18년에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핵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탈퇴했고요. 이에 따라 원유 금수를 포함한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란은 여기에 반발해 핵합의 폐기 절차를 밝혔다고 나섰는데요. 이란은 지난해 5월 1단계 조치로 핵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저장량 한도 300kg을 넘어선 걸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포르도 핵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4단계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핵개발 제재와 관련해서 다섯 번째 조처를 취한 건데요.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란 언론은 이번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가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유럽 정상들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유럽이 핵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란은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는데요. 자, 게다가 지난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부대인 쿠두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자 핵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에서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도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6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엥겔랍 광장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국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장례식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장례식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딸은 추모사에서 중동에 있는 미국의 가족은 곧 그들의 자식이 죽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인파 역시 미국의 죽음을 복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란인들은 미군의 공습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미군의 공습은 합법적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며 이번 공습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데 대해 이란이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바란다며 위협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에 보복을 할 경우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이 미국 시설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미국은 이란의 목표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이란이 미국의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이란에 대해 매우 중요한 52곳의 목표물을 선정해 놓았고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들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격 대상에 이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문화유적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유산을 공격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모든 목표물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는데요. 새해가 돼서도 첫날인 1일부터 이 미군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군사시설 공습에 대한 격렬한 반미 시위가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미군이 이란의 주요 군인사까지 제거하면서 이른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란 쪽에선 이란의 보복 행위에 미국이 대응할 경우 미국이 우방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의회가 외국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가 이라크에서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영토 내 외국 군대 주둔을 끝내도록 하며 외국 군대가 자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사용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의안이 채택됐으면 외국 군대가 즉시 다 떠나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라크 의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요. 앞서 이라크 정부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으로 미국과 이라크도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 아델 압드 마흐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5일 의회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또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의회 표결에 실망을 표하고 이라크 지도자들이 양국의 경제적, 안보적 관계 중요성을 생각해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5,200명이 12개의 군기지에 주둔하면서 IS 격퇴 및 대테러 업무와 이라크 군을 훈련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기자들에게 이라크가 미국인들을 강제로 내쫓는다면 이제껏 본 적 없는 수준의 제재를 이란에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공군기지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었다며 기지 건설 비용을 갚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일반 국민들은 미군 주둔을 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이라크 국민들은 미군이 계속 주둔하길 원할 거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외국 군대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전쟁 관련 결의안이 추진 중이라고요.
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고조시키는 걸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가반인 상원에서 가결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미 연방 하원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현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전쟁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상원의 팀 케인 의원이 제출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지금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에 걸린 환자가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초 폐렴 진단 환자는 27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십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재발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스라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보건당국의 보고를 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3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중국 당국이 폐렴의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스 외에 폐렴을 일으키는 다른 질병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한시 보건당국은 5일 이번 폐렴 발병의 원인이 사스는 아니라는 내용의 설명을 올렸습니다. 우한시 당국은 앞서 독감이나 조류독감, 아데노바이러스 등 폐렴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 역시 배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확실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발병 원인과 관련해 사스 등 온갖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우한시 경찰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또 공유한 으로써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 8명을 경찰에 소환했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네, 59명 가운데 7명이 중태입니다. 이 중환자 수는 앞서 11명보다 좀 줄어들었는데요. 우한시 보건당국은 폐렴 확진 환자와 접촉한 160여 명의 건강 상태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렴 환자들이 우한시의 특정 지역에서 나온 건가요?
예, 이 환자들 대부분은 후난성 우한시에 있는 수산시장의 상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수산시장은 정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현지 보건당국은 사람 간의 전염이나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접국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발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우한에 다녀온 뒤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21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우한시에서 돌고 있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국 정부가 사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발병 초기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몇 개월 만인 2003년 초에 수백 건의 사스 발병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받으면서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향후 발병 사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스로 인한 사망자가 꽤 많았죠.
예,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는 이듬해 중국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로까지 퍼졌는데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8천 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고요. 사망자는 775명이 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상원에 넘기지 않으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이 예고했습니다. 또 경합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요.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확대한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신속하게 상원에 제출하라고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에 경고했습니다. 이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5일 폭스뉴스 썬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 며칠 안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최후 통첩을 민주당에 보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최후 통첩이라는 겁니까?
네, 이번 주를 시한으로 못 받고 탄핵안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상원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강조했는데요. 이 낸시 펠로치 하원 의장이 탄핵 심판 개시를 막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심판 개시를 막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예, 2주 이상 이 탄핵안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원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담은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아직까지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정치적인 게임이라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겁니까?
예,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탄핵 정국을 길게 끌고 가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공화당 쪽에서 보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탄핵 국면이 계속 이어져야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레이엄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탄핵 문서를 대통령 머리 위에 들고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장 이런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펠로시 의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 신청을 비롯한 갖가지 세부 사항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은 공정한 규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하원 의장의 결정 없이도 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원의 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 이런 내용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원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쥐고 상원 다수당 대표의 권한을 갈취하는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 직위에 대한 위험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현행 규칙에 하원 의장이 어떤 식으로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돼 있나요?
네, 의결된 탄핵안을 승인해서 상원에 제출하는 권한을 하원 의장이 갖고 있고요. 또 탄핵 심판에 참가할 소추 의원도 하원 의장이 지명합니다.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재판 형식인데요. 이 하원에서 참석하는 소추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들고 가는 탄핵안이 기소장이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인용이나 기각 쪽에 최종 투표하게 됩니다.
공화당 측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기를 희망한다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말했는데요.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의 두 개 항목에 왜 결함이 있는지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모든 절차가 몇 주 안에 완료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상원 재적위원 100명 중에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47명에 머물러서 20표가 부족한데요. 상원의 민주당과 무소속이 전원 탄핵안 인용에 투표하는 것을 전제로 공화당 쪽에서 20명 이상 합류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 어떻게 돼가는지 살펴보죠.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에서 점점 유리한 판세를 굳혀가는 형국입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결과가 최근 나왔고요. 또 중요한 지역의 하원 의원들이 동시에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 선언을 했나요?
네, 버지니아주 출신 일레인 누리아, 펜실베니아주 출신 크리시 훌라한, 코너 램 이렇게 하원 의원 3명이 5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세 의원의 지역구는 2018년 선거 이전에 공화당이 차지했던 이른바 스윙 디스트릭트, 다시 말해서 경합 지역인데요. 인물이나 정책에 따라 바뀌는 지역 민심이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들 세 지역구만 놓고 경합 지역의 민주당 민심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얼마 전에도 이 경합 지역 출신 의원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아이오와주 출신 에비 핑키나와 의원인데요. 이 지역 역시 2008년 선거 전에는 공화당 지역이었고요. 특히 아이오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초기 투표가 진행되는 곳이라서 중요성이 더 높습니다.
경합 지역 출신이라는 점 외에 이번 의원 3명의 지지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예, 이들 의원 3명 모두가 미군에 복무했던 베테랑들입니다. 따라서 국방과 안보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루리아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전투 경험이 입증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 선언의 내용은 최근 이란 문제와 같이 이 안보와 대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시국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륜이 부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경선 투표가 열리는 지역의 현재 민심은 어떤가요?
네, 아이오와주에서 3명이 공동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이 5일 공개한 내용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각각 23%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6%로 4위를 기록했는데요. 7%를 얻은 에이미 클로브샤 상원의원이 5위였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경선 투표가 열리는 곳이 뉴햄프셔주인데요. 여기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포인트 뒤진 25%를 얻었고요. 이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로 3위, 부티지지 전 시장이 13%로 4위였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강세네요.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초기 두 개 주에서 샌더스 의원이 연속 1위를 차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뉴햄프셔주는 그런데 샌더스 의원 출신지인 버먼트주와 인접한 곳이라서 일찌감치 강세가 예상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뒤지지 않고 있는 점을 눈에 띄는데요. 워런 의원이 뒤처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CBS 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부의 실시에 의뢰한 조사 결과고요. 아이오와주 등록 유권자 2,000명, 뉴햄프셔주 등록 유권자 1,000명에게 각각 선호한 후보를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아이오와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 뉴햄프셔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3%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미 국토안보부가 2일 애리조나주와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MPP를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 MPP는 특히 멕시코 대기 정책으로 불리는 제도입니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의 국경 도시로 돌려보내는 정책인데요. 그곳에서 이 법원 심리 날짜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월 샌디에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애리조나주에서도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7번째지만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애리조나주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텍사스주의 엘파소로 이동한 뒤에 거기서 멕시코로 돌아가게 했는데 앞으로는 애리조나주에서 바로 보낸다는 겁니다.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 측은 2일 약 30명이 멕시코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 돌아간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네, 애리조나주 남부 도시와 이름이 같은 멕시코의 노갈리스 안에 있는 수용시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자국에 머무는 동안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예,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는 과정이나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서 멕시코 노갈레스까지 거리가 560km가 넘는데요. 이 길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멕시코에 돌아간 뒤에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납치나 강도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간 이민자들 가운데 실제 이런 폭력에 시달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이 인권이 먼저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멕시코로 돌아간 망명 신청자들 가운데 630명 이상이 성폭행, 납치, 고문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적인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이 단체는 추정했습니다.
그동안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MVP를 통해서 멕시코로 돌아간 이민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시라큐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5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절반인 2만 4천 명에 대해서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요. 망명을 허용받거나 미국 내 체류 승인을 받은 사람은 117명으로 1%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MPP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 계획을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망명 신청자나 불법 월경자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국경순찰대가 미국 멕시코 간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이민자 수는 3만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5월 14만 4천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아래로 줄어든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보이존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 게 진실이에요. No matter what.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연초가 되면 대부분 새해 계획을 세우곤 하죠. 새해 계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아마 운동일 텐데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공중고개를 취미로 하는 86살 할머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는 어려운 공중고개를 하며 인생의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80대 하늘을 나는 세계 최고령 공중고개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운동장. 높다란 계단을 타고 탑 위에 올라가면 줄이 달린 막대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하늘을 나는 공중고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운동인 만큼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실력과 날렵함을 선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베티 게드하트 씨입니다. 86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근육질인 베티 씨.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베티 씨는 8살 때 스케이트를 시작한 후 수십 년간 프로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밀려오는 외로움과 우울함을 이겨내기 위해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암벽 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It just gets your brain thinking about what you're doing.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울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라고요. 그런데 막상 뭔가를 하려니 내가 가진 게 없더군요.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뭔가 재미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이후 우울한 기분 없이 밤마다
편안한 베티 씨가 공중고개를 시작한 건 9년 전인데요. 친구들이 공중고개를 배우는 학원에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줬다고 하네요.
I was scared. Everybody's scared. I mean, it's normal to be scared.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만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공중고개는 무서워하죠.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막상 시도해보니까 정말 환상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중고개의 지도자인 데이브 에이어스 씨는 베티 씨에게 처음 공중고개를 가르쳐준 강사인데요. 초반에는 혹여나 베티 씨가 공중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It's a safe sport. But old ladies fall down.
공중고개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여성이 하다가 혹여나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래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베티 씨를 처음 가르칠 때는 기술을 전수하기보다는 베티 씨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운동신경에 강인한 정신과 인내심까지 갖고 있는 베티 씨는 공중고개에 타고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Is that good?
8년간 공중고개사로 활동하면서 2019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 여성 공중고개 예술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But I'm hoping though that
저는 사람들이 저의 공중곡예 공연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가 많은 여성도 공중곡예를 하는데 건강한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티 씨는 누구나 신념을 갖고 훈련에 매진한다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새해를 시작하며 벌써 작심삼일로 새해 계획을 포기해버리셨다면 이 80대 할머니 공중곡예사 베티 씨를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화마를 딛고 기적을 만들어낸 파라다이스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
지난 201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마가 휩쓴 지역 가운데는 파라다이스 시도 포함됐는데요. 천국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파라다이스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팀은 이렇게 잿더미로 바뀌어버린 마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미식 축구, 즉 풋볼 훈련의 한창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을 겪은 학생들에게 풋볼 훈련장은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풋볼 훈련장에만 오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직도 파라다이스의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심했던 산불로 시의 90% 이상이 전소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지역 내 9개 학교 가운데 4 학교만이 다시 문을 열었고 학생의 절반이 아직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라다이스 고등학교의 미식축구팀의 전적은 10전 10승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릭 프린츠 감독은 이번 시즌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시작했을 때 22명의 선수가 등록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엔 선수들이 얼마나 모일지 몰랐죠. 그런데 여름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They just really want to be a part of something special.
아이들은 뭔가 특별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 했어요.
파라다이스 고등학교의 앤스턴스 체육부장의 말처럼 특별한 일, 즉 풋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친구들은 자기들의 집을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제프 트린체라고는 산불에서 전소되지 않은 자기 집에서 풋볼팀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친구들이 몇 달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훈련에 참석하거나 학교에 가려면 교통편이 필요한데 한 집에 사니까 같이 이동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풋볼팀에서 현재 파라다이스에 사는 선수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등교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씩 운전해 오는 게 다반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학교에 오지만 막상 훈련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대형 산불로 모든 것을 다 잃는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불을 경험한 이후 친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죠. 각자 다른 배경에서 다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앤스턴스 체육부장은 파라다이스 고등학교 풋볼팀의 감독과 직원들은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산불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연시했던 아주 작은 것들마저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고등학교 풋볼 선수들은 파라다이스 주민들에게 강인함과 투지,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2019년 무패 행진을 이어온 파라다이스 고등학교 풋볼팀이 2020년에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언가에 크게 감탄했을 때 쓰는 표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름다운 광경이나 풍경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멋지다. That is so cool. 또는 너무 환상적이다. That is amazing. 아름다워. Beautiful.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감동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VOA 기사 한번 읽어보면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Awe-inspiring. Awe 하면 경외심이란 뜻이죠. 그래서 awe-inspiring 하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운이란 뜻이 됩니다. Something very impressive, formidable, that causes awe.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무 놀랍거나 아름다워 숨이 막히는 이란 뜻의 breathtaking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Some awe-inspiring sights, 경이로운 전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Examples, an awe-inspiring cathedral, 경외심을 갖게 하는 성당. An awe-inspiring cathedral.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은 경외심이 들게 해. Awe-inspiring. 같은 표현으로는 in awe of가 있는데요. Be in awe of something or someone 혹은 stand in awe of something 이라고 쓰입니다. I'm in awe of her brave decision.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Awe-inspiring.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경이로운.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델의 노래입니다. 안녕, 헬로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I'm sorry.
So typical of me to talk about myself. I'm sorry. I hope that you will. Did you ever make it out of that town?